에베소서 5장 3절하고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앞에 4장 1절부터 5장 2절까지의 큰한 단락의 말씀을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이 다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범사에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은혜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돌아보고 섬기게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성령님이 이뤄가시는 역사, 그리고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기쁘신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도 힘써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하고 내 뜻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거기에 우리 뜻을 두고 열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뜻을 분별하는 것 없이 그냥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죠. 누구를 닮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그것도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는 것. 거기까지 자라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자라가라고 명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시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그 삶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거기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명하시는 것에는 복음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들을 때 먼저 기뻐해야 돼요. 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아들로 나를 부르셨고 완성하실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명하시는구나. 이 명령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현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3절 4절을 살펴볼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구원의 현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고 증거할 천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증거하라는 거죠. 그것은 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아니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명령들이 다 억지가 돼요. 이루시지 않은 걸 명하시면, 이루신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키려고 하면 다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신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온전히 이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라 하시면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억지가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게 시작점이고 이게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가 맺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냥 명하신 것, 복음하고 상관없이 지키는 것은 빨리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이 말씀부터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무엇이 마땅한 삶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마땅하다. 이 얘기는 할 수 없고 이루신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마땅한 게 아니죠. 마땅한 자가 되라는 거지. 그런데 이미 너희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해. 니네들은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말라. 왜?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에서 떠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 가르침. 모든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더 낫게 살아가라. 이것은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죄악들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의 천국 구원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담지도 말라. 그런데 이런 명령을 주실 때는 입에 담으니까 담지 말라는 거죠. 아직도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는데 너희들의 현실은 이러하니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은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죄를 짓고 있고 죽는 날까지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나요?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내 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 뭐 안 살면 벌 받을 거야. 잘 살면 상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미 내가 구원한 내 아들이고 천국에 속한 성도야. 그 마땅한 대로 살아. 내가 너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현실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옛사람과 싸워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러한 죄악들에서 돌이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성도라는 말 아시죠?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도입니다. Holy One, Saint. 예수님의 피로써 이 세상 죄인들에게서 구별하시고 천국에 속하게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성도일 것이므로 마땅한, 그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세인트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라고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증명을 받아야 돼. 평생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냥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저기 어디 교황청에서 이 사람은 점수가 넘는 것 같아 인정을 해줘야지 성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나 우리 마땅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인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피와 의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의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홀리원,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점수가 차고 넘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성도고 영원토록 성도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내 아들인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만 맡겨놓는 너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거를 맡겨놓으신다. 할 수도 없는 거를 명하시고 힘들다고 불평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벌 주시고 이렇게 잘하면 상 주신다고 상과 벌의 원리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게 너무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자들이 받아야 될 것은 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참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지 않은 걸 명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또 놀라고 또 놀라야 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나를 위해 어느 정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길래 어느 수준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실 것이길래 내가 어느 영광에까지 이를 것이길래 이렇게 명하시나. 뭐라 그러셨어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우리의 입에서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입에서 안 난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와, 우리가 거기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 닮은 아들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거기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한 대로 살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래도 마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마땅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죽는 날까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다 천국 가서 마땅한 삶으로 온전히 살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욱 힘써 순종하며 가는 거죠. 지금은 온전하지 않더라도 죽는 날까지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며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에서 떠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에게 마땅한 예수님 닮은 삶을 심서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걸 계속 발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복음은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이뤄주신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절망적인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육체도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그러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해 무엇을 이뤄주셨는지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 속에서 나를 깨닫게 되면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받질 않으세요. 믿음으로 하면 그 작은 것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어디서 나오죠? 복음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 없이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난 믿음이 아니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열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에 대한 열망도 없고 말씀도 찾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떠나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그때는 복음이 아니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병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에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결국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이 말이 돼요. 그러면 아 이게 내 현실이 아닌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시 돌이켜 감사함으로 심서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치 어린 아기처럼 천국에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이 주장하는 삶으로 자라가라. 그때 복음이 알려주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성도에 마땅한 바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도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세요? 우리가 아니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뤄가시는 이 현실, 특별히 이제 성화를 이뤄가실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칭의하고 성화는 분명히 달라요. 둘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칭의도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성화도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칭의와 성화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칭의는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즉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의로서 다 이루어주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로움을 받아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법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도 참여되질 않아요. 내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로 옷 입혀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화는 달라요. 칭의하고 성화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은혜로 또 참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도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심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비록 여전히 그 행하는 것에 있어서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아갈 수가 절대 없어요. 평생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자랑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부릴 듯하게 하여 침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소망을 가져야죠. 온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죄성이 함께 있어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더디고 믿음의 열매가 너무 미약하지만 천국에서는 온전히 예수님 닮은 아들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여 더욱 힘을 내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죠. 그날까지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도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말하면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칼빈주의의 개념이 있어요. 열심을 말하면 다 은혜와 반하는 거라는 개념이 행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는 열심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반증이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데 내 안에 그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주장하도록 너희 안에 주신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바치신 사랑, 이 은혜를 더욱 부릴 듯하게 하여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되는 믿음의 열매고 그 믿음의 열매를 성경은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악한 행위하고 다른 거예요. 악한 행위는 예수님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선한 행위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라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선한 행위에 대한 그 우리 신앙 고백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의 행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인 선한 행위는 무엇인가 이걸 조금 우리가 그냥 쭉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장이 있는데요. 앞부분은 한글이고 뒷부분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영어니까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한번 보시면 더 클리어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성경의 증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어떤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고안해낸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good work,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지 말씀하고 상관없고 그냥 내가 선하다고 하는 내 소견을 따라가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이 선행으로 신자들은 그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끝내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이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고 하지만 믿음의 열매. 그런데 무엇으로 나오는 거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라는 거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의 표현으로. 그리고 이런 선행으로 우리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 갈 때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굳게 되고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예수님 안에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3번,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동일한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를 따라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게서 나오고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미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의 특별한 열사가 없이는 나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 파만에 빠지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불리듯도록 하도록 노력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지 나는 아무 성령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일에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이상의 것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다 그래서 선한 행위라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뭐 그 이상을 우리가 한다던가 이럴 수는 절대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는 못 미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상 받을 만한 선한 행위는 없어요. 우리에게 늘 예수님 안에서 그 부족한 것을 온전히 받아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항상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상급이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없어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한 행위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의 용서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의 선행과 장차올 영광 사이에 여전히 큰 불균형이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우리는 선행으로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도 우리가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지도 못합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한 행위였다면 다 성령님에게서 나온 것이요.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심히 더럽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한 것으로도 죄를 씻거나 뭐 하나님 앞에 점수를 얻거나 이럴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부족하지만 어린아기 같지만 행한 것뿐이고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선한 행위의 열매였다면 그건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상을 받아야 될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도 심판 아래 있어야 될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6번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 선행을 보시고 비록 여러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셔서 은혜로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다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행위 자체로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일 수 있고 그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한 일일 수 있으나 믿음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태도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공로가 있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욱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 더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거를 절대 선하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다 죄인들이 하는 것에는 죄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선한 일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행위조차도 인간들 편에서 그래도 좀 나은 행위라는 그조차도 하지 않는 자들은 더욱 죄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만. 그렇죠? 그것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도 구별이 있죠. 큰 죄, 작은 죄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그리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성도에게 마땅한 말을 행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없고 열망이 없고 심사하려는 열심이 없다면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 하겠지 하며 수동적인 모습은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그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선한 행위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부릴 듯하게 하여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은 일단 성적인 부도덕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러운 것은 모든 세속적인 것. 탐욕은 끊임없이 죄악된 욕망. 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죠. 성적인 부도덕,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죄악된 욕망. 일단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간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두고 사랑을 두고 간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일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짓고 모든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고 끊임없는 죄악된 욕망을 찾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세세히 어떤 죄라고 구별하기보다 이 죄악들이 다 공통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진노 아래 살던 때에 우리 삶을 주장하던 원리였어요. 그렇죠? 우리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5장 16절에서 19절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9절.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9절. 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예, 여기서도 같은 말이 나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육체에 속해 있던 삶하고 성령에 속해 있는 삶을 나눌 때 우리도 성령님에 속하지 않았을 때는 육체에 속한 삶이었잖아요. 그 육체에 속한 삶이 주장하는 원리가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죠? 그리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성령님이 없었을 때 육체 아래 거했었던 죄악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살았지만 옛사람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 원리로 살아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사람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여 그 옛사람의 죄를 죽이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 뒷구절에 사도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 원리를 알려주세요. 그 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육체를 따라 나오는 정욕과 탐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으로 주장되던 옛사람의 삶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5장 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그 뒤에 같은 말인데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란 골로새서 3장 8절에 가면 부끄러운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찬 것에서 나오는 속된 말인데 그 부끄러운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부끄러움이나 수치 없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도 온갖 죄악에서 나오는 말, 희롱의 말은 이 외설적이고 이게 상스러운 농담, 뭐 독설 뭐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하네요. 이러한 말들도 다 우리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말을 많이 다루세요. 이 계속해서 4장에서부터 오면 왜? 말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악한 거라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와요. 이게 거짓말을 못해요.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고요. 다 우리 육체를 따라 우리 옛사람의 죄성을 따라 나오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즉 새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더욱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음의 진리로 채워 성도에게 마땅한 말들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뭐냐?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하면 잘 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거는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반대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의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4절 뒷부분에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이상하죠. 이런 것과 반대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악들과 반대되는 것을 감사로 알려주신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 놀랍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가르침이 이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뭐 이렇게 살라고 하지 감사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이런 죄악들 대신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 말이 나오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감사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하는 말만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의미도 없이 그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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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 감사의 근원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주셨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지옥 심판에서 사망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 들어가셨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우리 삶은 감사로 넘쳐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감사로 넘치는 삶에서 모든 말이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에서 나오는 삶, 감사하게 되면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하면 그분이 원하는 뜻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감사에서 나오는 삶. 그래서 아까도 우리 그 선한 행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봤을 때 뭐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에서 나오는. 그때에 우리가 이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 삶을 주장하는 원리는 감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악한 행위, 악한 마음, 악한 말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도 감사로 버릴 수 있는 거고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에서도 감사함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었죠. 우리는 우리 문제가 딴 데 있는 것 같고 다 그게 이루어져야 감사할 것 같고 아니에요. 복음으로 와서 내 안에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거기서 다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회복될 때에 새 사람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죄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감사에서 우리 삶이 회복될 때에 따라오는 더욱 귀한 유익이 있어요. 뭘까요? 감사의 말로 나누는 교제를 통해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되어 우리가 더욱 한몸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4장 29절에 나와요.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시겠어요?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은 방금 보았던 3절 4절의 그런 말들이에요. 이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래요. 선한 말. 선한 말은 뭐예요? 방금 이 구절하고 연결하면 감사해서 나오는 말. 모든 것에 예수님에 대한 주신 은혜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감사해서 모든 것을 교제를 나눌 때에 그것이 나 하나만 감사가 넘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게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해서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 형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는 게 그냥 무조건 입에 바르는 그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듣든 안 듣든 나는 감사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고 형제를 굳게 세워준대요. 내가 감사해서 하는 모든 마음과 말들이 내 가족을 세우고 내 자녀를 세워준대요. 형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감사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시고 감사로 죄를 이기고 감사로 더욱 성도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죽기까지 사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더욱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늘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그 밖에 모든 죄악들이 왕노릇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에서도 마음에서도 입으로도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에서 우리가 교제 나눌 때에 덕을 세우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굳게 세워주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